지금부터 정확히 70년 전 8월 15일에 일제 35년 식민지 지배가 끝나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그 폭정하에서 어둠 속에 지내던 우리 민족이 빛을 다시 찾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정확히 70년 전 8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또그일 이후에 3년 지나서 대한민국이 같은 날 8월 15일 건국되는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일본과 국교 수교해서 지금 50년이 지나가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올해는 또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가슴 아픈 그와 같은 해입니다. 광복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그 당시에 정인보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광복절 노래를 이와 같이 작사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흙이 여전히 같은 흙이지만 광복이 되니까 그때 만져보는 그 흙이 어제 만졌던 그 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심지어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라고 하는 광복절 노래를 아름답게 작사를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광복절이 되면 이와 같은 노래를 온 학교에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그와 같은 날,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지금부터 70년 전에, 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던 그러한 때와 거의 비슷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주변 국가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지금 통일이 되지 않아서 2,500만의 저 불쌍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고, 이러한 가운데 나는 누구며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 21세기, 바로 이 시간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역사를 정확히 알려주므로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그 선진들의 그 노력 잊지 않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역시 또 교회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기에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이라고 하는 킹잼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은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시점에 킹잼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와 또 지나간 70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 역사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특별히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고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사람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이후 약 200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민족을 이루셔서,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마귀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로부터 500년쯤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지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내시고,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처음 네 개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열 가지 그 명령을 요약을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마귀를 척결하고 마귀의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6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제사장 왕국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해서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제사장 왕국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극도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분열이 되고, 왕국이 분열이 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겨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을 참으실 수 없어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살만 에스리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부터 586년에 걸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신흥국과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1000km나 되는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언어를 배우고 자기들이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풍습을 배우며, 거기에서 돌로 되고 또 나무로 만든 그와 같은 잡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는,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70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광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BC 536년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자기들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국에 돌아왔는데 땅이 비폐하고 백성이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도 안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학계 대원자와 스가랴 대원자의 지도로 하나님의 집 둘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BC 51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 이제 집 짓고 먹을 것이 있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하게 되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악한 일이 또다시 그 백성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라기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이 약 1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일에 무심한 상태로 지내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네 장뿐이 안 되니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왜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근본 원인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게 되었는가? 근본 원인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판을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말라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의 입에는 그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지식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살고 죽는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입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만군의 주의 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백성이 더 이상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이 제사장들이와 같은 악한 일들 하게 될 때 백성들이 죄와 결합함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를 쉽게 내다버리며 이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 쉬운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강도질하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백성들이 말 그대로 간이 커져서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악한 말을 많이 하고도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백성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광복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가 오늘 여기 지금 말라기 시대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하고 너무 동일해요.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백이민족, 흰옷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 자랑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뜻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적 능력이 대단해요. 스마트폰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가서 보면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종교적 열심과 지적 능력을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 이상 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수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1850년 이후 온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화가 시작되면서 도저히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국론 분열이에요. 사색당파, 수구파, 개화파,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등 해서 나라의 모든 의견이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가운데 결국은 강대국들의 약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권력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무지했고 그래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빼앗기는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자주적 정치의 부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민주적인 그런 능력이 결여된 그런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적극적 평화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나라 패망의 1차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내부에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결국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한일합방이 된 겁니다. 나라를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그 이후 35년간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와 같은 일제의 폭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약 공포와 동시에 대한제국의 한이라고 하는 그런 국호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세우고 데라우치를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는 금융, 광업, 임업, 어업, 운수, 통신 등 사업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란 미명하에 한국농업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토지를 탈취해 갔습니다. 1910년 12월에 회사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한국인이 기업을 설립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이 일본 사람들이 내려서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기관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듯이 창씨개명, 다시 말해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키며 식량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폭거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민족 정신은 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조선어를 말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 1942년 10월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일으킨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33명이 검거되어 고문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한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켜준 그 말,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있다는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있다는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말이 있고 글자가 있어서 위대한 그런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압박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 버금가는 이런 고통의 시기가 그난 35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상 갈등. 그래서 광복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좌파, 우파, 이거의 이 사상 갈등으로 나라가 혼잡한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48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한 땅에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 다시 말씀드려 국가의 근본 체계는 뭐냐?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영혼의 자유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간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국시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시켜 주셨어요. 민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국가를 치리하게 만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1948년 8월 15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요즘 일주일 또 한 2주일 이렇게 방송 매체 이렇게 가서 들어보시면 70년 광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그 알맹이의 핵심은 뭐냐? 누가 이와 같은 광복을 이루었고 누가 이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그래야 특히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실을 알려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자 보냈듯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여러 가지 참조 자료를 읽으면서 오늘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와 같은 역사, 진실된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 속기록, 우리나라 국회가 형성이 되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그 속기록 제1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키백과나 가셔서 국회 속기록 제1호 가서 한번 타이핑 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국회를 처음 여는 날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제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가 광복을 얻고 건국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거기 모여있던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제청을 했어요. 이렇게 될 때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1917년에 목사가 되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일동 기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윤영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시작이 될 때 재헌국회 의장과 이때 나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세운 이 건국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정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줄 아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이런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70년간의 번영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건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동포 앞에서 저는 대통령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결심합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자유, 민주주의,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한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지금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5분의 1이다, 뭐 4분의 1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1차 공신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박사와 윤치호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올바른 크리스찬 정신을 심지어 정치에서도 구현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걸 보고 이 믿음을 표출할 줄 알고 자유와 이런 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건국 대통령 무시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국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건국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가르쳐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 역사에 넘겨질 그와 같은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인 것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인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그는 1904년도에 이미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책을 짓고 그러면 자기가 꿈꿨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몸소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이런 것들을 세우고 많은 글을 쓰고 그 당시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와 같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나가는 해안의 소유자였습니다. 오직 자유와 민족 이걸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석사를 마쳤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윌슨 대통령 집에 머물면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서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광복 당시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승만 같이 전 세계를 꿰뚫고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감히 그 당시에 없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확고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지난 몇천 년 동안 민중들이 소유해보지 못한 토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6.25 동란 때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출했어요. 유창한 영어와 세상을 살펴본 그런 눈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제압하는 언변과 용기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군사들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인원이 13만 명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상 갈등이 또 생겨서 그 13만 명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도 반공포로가 있고 공산포로가 생겼어요. 반공포로가 한 3만 5천 명, 나머지 다 공산포로.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 반공포로 북한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는다는 그 사람들도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그 반공포로들을 석방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사랑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오늘 반공포로의 아들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인하대학을 제가 졸업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인해 장막에 가려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100명이 생기고 부상자가 450명이 생기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민족의 큰 비극이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승만 대통령 병원으로 달려가서 위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로 일어나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이야기한 이후에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국에 방송하고는 곧바로 민주주의 자유투사답게 깨끗이 모든 것 승복한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실천해서 보인 그와 같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4.19 학생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구현한 거예요. 그는 그 자유정신을 수용하고 그 정신에 의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은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건국 대통령, 교육 대통령, 경제 대통령, 과학 대통령, 안보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나라가 극심한 혼돈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박정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몇 명 안 되는 그런 위인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난 5천년 동안 한 번도 극복해보지 못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는 거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병철, 정주영 등 경제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동차, 조선, 전자, 중화학공업, 원자력 등 선진국이 독점하던 그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의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말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 섭리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과 같은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역사의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섭리로 도와주신 지난 70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로 생각하고 우리 후대에게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사상의 갈등이 지난 한 15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어 온 그와 같은 사상의 갈등이 치유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끼리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민족끼리가 먼저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먼저예요. 자유와 평화가 있은 다음에 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을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부정부패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인간이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천년왕국에서만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이 이루겠다고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체제에 속한 대다수가 폭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입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수천만 명 죽였어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수천만 명 죽였어요. 그와 같은 이상주의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이 자기들만의 이상향을 꿈꾸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사 갔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벽을 구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도 이 바세바를 취하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해서 이게 사람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이승만, 박정희, 뭐 이병철, 정주영 이런 모든 사람, 지난 70년간 조국의 근대 역사를 이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긍정적인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 자세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의 저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나라를 건국했던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과 정신체계를 가지고 이 나라의 토대를 놓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저 1인 독재 때문에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어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애들이 쫙 마르고 그 북한의 많은 처녀들이 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몸을 팔고 지금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6월 29일에 북한이 도발해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참수리호가 침몰이 됐습니다.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월드컵 구경 갔어요.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 일어나서 40명이 사망했는데도 여전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에 포격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구나 이번에 2015년 8월 4일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인생에 목함 지뢰가 폭발하면서 한 하사는 두 발이 잘려나가고 다른 한 하사는 발목을 잃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주의는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없는 마귀의 체제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응징을 해야지 타협해야 될 것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난 7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반공체제를 확립하려 했던 그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곧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온갖 사상 조작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증언할 겁니다. 요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승만이 1904년 독립정신을 쓰며 꿈꿨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가까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전진하기에 충분한 자유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광복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채 100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 제사장과 백성이 타락을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그들에게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국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발전 허락해 주셨어요. 꿈에 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들어가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장 크게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누가 가장 타락했느냐? 목사들이 가장 타락했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신약 시대에 여전히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이 땅에 열리고 있어요. 목사가 5천억을 횡령해도 여전히 목사 타이틀을 들고 지금도 활보하고 있어요. 목사가 학위 표절을 해도 다 용서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나오는 여성도들을 성추행을 해도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 버젓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목사들이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종교통합을 하자는 WCC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개의치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가운데 세상도 타락의 극치를 겪으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적고 어디서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그와 같은 절규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더욱이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특성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정말 소망이 없다, 암울하다,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말라기 시대 그 어둠 속에 그 암울한 사망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만나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진 그런 시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엘리야 당시에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소수의 7천명, 그 소수의 7천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이 일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몸에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 여기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가 내 몸속에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 여러분 확신하고 사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큰 죄악을 저질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지옥 불 속에서 멸망되는 그 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인격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기까지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리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늠하는 것 같은 창녀들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셋째, 하나님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서로 자주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서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가능한 많이 모이지 못해요. 자주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는 한 가족으로 끈끈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정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로 행한 좋은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기념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그 기념의 책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답답한 것을 토로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같이 의논해야 할 것, 뭐든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의롭게 갚아주시겠다. 내가 이 모든 것들 심판하는 그날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내가 그들을 나의 보석들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대원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소수가 누구였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국가교회를 다 철폐시키고 영혼의 자유를 지켜왔던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 천주교 폭정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때도 소수의 성경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아이들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바른 구원의 교리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 이것이 21세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도 암흑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말 그대로 광복을 선사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광복을 선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구원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복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또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 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라기 시대에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 킹제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말씀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